Radio.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면담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국방 안전 분야 상호 관심사와 지역 및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했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무장 장비 전시회 2023 행사장도 함께 방문해 북한이 보유한 무기들을 둘러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들에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 등과 함께 화성 18형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무기체계들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리홍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6일 튀르키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며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밖의 다른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소통과 조율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튀르키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근 재선을 축하하면서 튀르키예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자국 조건에 적합한 개발 경로를 따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또 국가 부흥을 위한 각자의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핵심 이익과 관련한 사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유지하고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곡물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제2차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부르키나 파소와 짐바브웨,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에리트레아에 앞으로 서너 달 안에 각각 2만 5천에서 5만 톤의 무료 곡물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들 곡물의 배송도 무료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흑해 항구 세 곳에서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와 자국 곡물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작년 7월 흑해 곡물 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하지만 협정의 자국 관련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곡물이 최빈국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상업적 또는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7일 서태평양 국가 파피아뉴기니를 방문해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제임스 말 앞에 파피아뉴기니 총리를 면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파피아뉴기니 군과의 여러 훈련들에 미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양국이 해양법 집행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의미하는 승선요원 협정을 완료했다면서 미 해안경비대 선박이 다음 달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선요원 제도란 불법 어업과 밀수 방지 등을 위해 법집행요원을 선박에 배치하는 것으로 미 국방부는 미 해경 선박에 파피아뉴기니 요원들이 탑승해 합동 순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라페 총리와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필요시 새로운 협정을 통해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구호 등을 목적으로 한 협력과 상호 운용성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틴 장관은 새 협정이 이뤄질 경우 양국 방위관계 심화를 위한 근본 틀이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파피아뉴기니에 영구기지를 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영내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연구하는 하버드 경제학자 그룹이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이 명문대학의 입학제도는 부유층 자녀들에게 훨씬 유리하고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제일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법원이 유색인종과 소수계 학생 등에 대한 이 하버드 등 일부 대학의 우대 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뒤에 나온 연구에서 더 주목받았습니다. 연구는 상위 1%의 부유층은 연소득 평균 61만 달러 이상으로 중산층은 8만에서 15만 달러의 소득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ACT나 SAT 같은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점수가 비슷한 학생들을 비교해 보니까 부유층 자녀의 아이비리그 합격률은 40%에 달한 반면에 중산층 가정 자녀의 합격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겁니다. 부모나 가족 중 그 학교에 졸업생이 있거나 큰 돈을 기부하는 가정의 학생에게 주는 우대 입학과 펜싱과 조정 등 특정 종목의 스포츠 특기생에 가산점을 주는 혜택이 부유층 자녀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사회와 국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 이 부자 부모의 부와 직업적 특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입학 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브라운 대학 그 경제학자 존 프리드먼 박사의 CBS 뉴스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인생의 기회가 출생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입니다. 유리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이점을 주는 이런 관행은 다른 학생들의 성공 가능성, 아메리칸 드림을 제안하는 일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이 일중학교에서도 또 머리가 뛰어나고 컴퓨터에 능란한 애들을 키워서 발굴해가지고 김척학대로 보내거나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컴퓨터나 이제 해커 부분적으로
이제 네, 북한의 고등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고요. 한국에서 사범대를 나온 탈북민 정정아 씨가 한국의 교사들을 만나서 궁금증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35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폭염이 이어집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속에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는 새벽부터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함경 북도, 양강도, 황해도는 낮부터 밤사이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사이, 최고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2도, 개성 33도, 신의주가 29도, 중강이 30도고요. 함흥의 낮 최고 기온 3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원산 35도, 청진과 희해산은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로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비 내리다가 비만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장향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군이 남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다고 몇몇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파푸아뉴기니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의 영구 기지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주요 금리를 다시 올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군이 새로운 공세 시작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AP통신과 미국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언론 매체가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리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한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군 반격이 시작됐지만 큰 성과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아껴두었던 그 주 전력을 투입하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자, 이게 시작인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26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 국방부 관리 두 명을 인용해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우크라이나군 반격의 주 공세가 남동부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 미국 관련 관리를 인용해서 이것이 커다란 움직임, 다시 말해 본격적인 반격인지는 크게 확신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주 전력을 투입하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확실하지 않다는 말도 있고 엇갈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세가 시작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남동부에서 러시아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새로운 공세를 시작했고 특히 자포리자 지역에 화력과 병력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자포리자 지역을 중심에 둔 이유가 뭘까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 군 목표가 아조우 해에 다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아조우 해에 다다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와 크림반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요. 두 지역 사이 육로가 병력이나 장비, 물자 등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데 있어서 핵심 통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러시아군의 주 보급선을 끊으려는 게 목표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근거를 둔 민간 연구기관인 전쟁연구소는 이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서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자포리자 서부에서 중요한 반격 작전을 시작했고 일부 취약한 러시아 군 방어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새로운 공세가 시작됐다는 이 언론 보도에 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해당 보도들을 확인해 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남동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아조우해에 접한 멜리토폴과 베르디안스크에서 군이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 얘기도 들어보죠.
네, 이고르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탱크들로 보강된 우크라이나 군 3개 대대가 자포리자 지역 오리히우 남부 그리고 여기서 더 남쪽에 있는 로보틴 근처 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리히우 지역은 우크라이나 군 주 공격 경로 3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러시아 측은 뭐 늘 그랬듯이 우크라이나 군 반격을 모두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번 공세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국영 TV 방송에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에서 전투가 크게 격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포리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군 공격을 격퇴한 병사들의 영웅주의를 칭송하고 군이 우크라이나 군 장비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7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이 이어졌네요.
네, 러시아군이 흑해에 접한 오데사 항을 또 공습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화물 터미널이 피해를 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올레흐 키페르오 오데사 주지사는요, 러시아군이 간밤 흑해에 있는 잠수함에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쏴서 보안 건물 한 동이 파괴되고 차량 두 대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러시아군이 최근에 이 오데사 등 항구 도시에 있는 기반 시설들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에 특히 우크라이나 내 곡물 수출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 올렉산드르 크브라코우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전 9일 동안 러시아 군 공습으로 항구 기반 시설 26곳과 민간 선박 5척이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26일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눈길을 끄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토 우크라이나 평의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가 끝나고 나토는 해상 초계기와 드론, 무인기를 동원해서 흑해에서의 정찰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의회는 나토와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번 달 초에 출범했습니다.
나토의 흑해 정찰 강화, 이게 흑해 곡물 협정을 둘러싼 지금의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최근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한 뒤에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는 선박들을 모두 군사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위협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경고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흑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가 26일 흑해 국제공역 일부가 일시적으로 항해하기에 위험하다는 러시아 측 경고를 비판했습니다. 나토는 나토 회원국인 불가리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는 흑해에서 러시아 측 경고가 항해에 대한 심각한 방해뿐만 아니라 오판이나 긴장 고조 위험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가 모든 공격으로부터 한치의 동맹국 영토라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하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 방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27일 파푸아뉴기니 제임스 마라페 총리를 만나 회담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이 파푸아뉴기니에서 영구기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새 방위협정에 따라 파푸아뉴기니 방위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파푸아뉴기니가 새로 맺은 협정에 따라서 미군이 지금 파푸아뉴기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15년 동안 파푸아뉴기니 공항과 항구를 군사용이나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한편 오스틴 장관은 방위협정과 별도로 체결한 사법협정에 따라서 미 해양경비대 함정이 8월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파푸아뉴기니를 찾을 예정입니까?
네. 지금 태평양 도서국들을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이 27일 저녁에 파푸아뉴기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 방문국인 바누아투에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네.
인도 태평양, 특히 오세아니아에서 많은 나라들, 가장 작고 종종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주권을 위협하는 신제국주의와 힘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죠.
예, 마크롱 대통령은 현대 세계가 인도 태평양의 주권과 독립을 흔들고 있고 첫 번째 이건 강대국의 탐욕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어선들이 이곳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이 지역에서 가혹한 조건이 붙은 많은 차관이 개발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 어느 한 나라를 지적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 남태평양 지역에서 이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솔로몬 제도와 통과에 대사관을 여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남태평양 도서국 찾았죠. 그리고 블링컨 장관이 통과에 갔다가 뉴질랜드를 방문했는데 자, 이곳에서 영내 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그런 발언을 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이 27일 기자회견에서요. 뉴질랜드가 이 오커스 무기 개발과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출범시킨 안보 협의체인데요. 그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현안들에 대해 오랜 기간 함께 일했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커스를 더 발전시킬 때 내가 말했듯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뉴질랜드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크리스 힙킨스 총리가 전날인 26일 뉴질랜드는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관련이 없는 한에서 오커스에서의 가능한 역할에 관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또 올렸네요.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세 가지 주요 금리를 모두 0.2%포인트씩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조처는 오는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세 가지 주요 금리,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일반은행이 ECB에서 그 단기간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그 MRO 금리,
네.
또 일반은행이 ECB로부터 하루만 돈을 빌릴 때 매기는 한계 대출 금리, 그리고 은행이 ECB에 하루만 돈을 맡길 때 주는 수신 금리 등입니다. 이 중에서 기준 금리는 바로 MRO 금리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0.25%포인트씩 인상해서 그러면 각 금리가 이제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MRO 금리가 4.25%, 또 한계 대출 금리는 4.0%, 그리고 수신 금리는 3.75%가 됐습니다.
네. 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이 몇 번째 인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까지 9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특히 수신 금리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사이에 마이너스 0.5%에서 이제 3.75%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자,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린 이유는 뭘까요?
네, ECB 통화정책 이사회는 먼저 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 여전히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적시에 중기 목표인 2%대로 올라 돌아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요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의 근거로 물가를 언급한 건데 그래도 이 그 물가가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로존,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는 20개 나라에서 지난해 10월 물가 상승률이 10.6%로 정점에 올랐다가 올해 6월에 5.5%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예. 자, 기준금리 발표가 나올 때마다 이걸 앞으로 더 올릴지 말 것인지 뭐 이 부분이 항상 관심거리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럽중앙은행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ECB 통화정책이사회는요. 앞으로 나올 경제 재정 정보 등으로 본 물가 전망 평가에 근거해서 중기 목표치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제한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요. 앞으로 9월 회의나 이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동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이사회 말은 물가 같은 관련 통계를 보고 결정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는 앞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이걸 동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라가르드 총재는 물가와 관련해서 지금 결코 만족했다거나 이겼다고 할 수 없고 게임의 끝까지 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말로 추가 인상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네네.
하지만 모든 안이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또 정보 평가에 따라서 회의마다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동결같이 다른 결정이 나올 뭐 여지도 함께 남겨놨습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또 침체할 위험이 있다면서 금리 더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요구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그르드 총재도 일단 유로존 경제 전망이 나빠졌고 단기적으로는 또 약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물가가 떨어지고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경제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도 최근에 다시 기준금리 올렸는데요. 추가금리 인상에 대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라가르드 총재하고 뭐 엇비슷한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26일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11번째 인상이었는데요. 네네. 파월 의장도 금리 추가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례 회의 때마다 자료에 기반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경찰과 유죄 인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발됐습니다. 80대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인들의 나이 제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4%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의 그 협량 협상이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헌터 바이든 씨가 26일 검찰과의 형량 협상 내용을 법원에서 승인받고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동부 윌밍턴 연방법원에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판사가 협상 세부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예, 판사가 그 형량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맞습니다.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레 노레이카 판사는 바이든 씨와 검찰 측에 약 3시간 동안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이 협상안이 두 건의 탈세 혐의와 중범죄인 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연계한 데 대해 우려하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노레이카 판사는 지난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던 연방 판사입니다. 네.
헌터 바이든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헌터 바이든 씨에게 적용된 혐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탈세 혐의입니다. 바이든 씨가 지난 2017년과 18년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그런 혐의고요. 또 다른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에 자신이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씨 측이 검찰하고 어떤 내용으로 형량 합의를 한 겁니까?
네, 바이든 씨 측은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바이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만약 이 헌터 바이든 씨가 형량 합의 없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이 탈세 혐의는 각각 최고 12개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노레이카 판사는 합의 승인을 보류하면서 다만 이 합의 세부 내용이 명확해지면 차후에 양측 간의 합의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노레이카 판사 이 문제 삼은 부분 어떤 겁니까?
네, 노레이카 판사는 왜 바이든 씨의 불법 총기 소지 혐의가 탈세 관련 사건에 연계돼 있는지, 네. 또 바이든 씨가 현재 수사를 받는 게 있는지, 또 이번 합의가 앞으로의 이 기소까지 면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 검찰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네. 노레이카 판사는 특히 바이든 씨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 위반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물었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하자 바이든 씨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무효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판사가 언급한 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는 게 있군요.
네, 외국 대리인 등록법 관련 기소는 이 바이든 씨가 과거 우크라이나 천연 가스회사 브리스마의 사회 이사를 지내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일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하원 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씨의 해외 사업 거래와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씨 측이 합의가 무효라고 나온 이후에 자,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네, 바이든 씨 측과 검찰이 곧바로 추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헌터 바이든 씨는 예정과 달리 이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가 법정에서 다뤄지기 전부터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씨와 법무부가 달콤한 거래를 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레이카 판사가 합의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25일 바이든 씨의 탈세 혐의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세청과 법무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세청 직원의 의회 증언을 포함한 성명을 노레이카 판사에게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헌터 바이든 씨의 사건입니다만 아버지인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또 궁금하거든요. 입장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은 헌터 바이든 씨는 민간인이며 헌터 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해당 사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의 주도 아래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처리했다면서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는 아들을 사랑하며 헌터가 삶을 재건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 씨가 만약에 징역형을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네.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쪽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간 하원 강경 보수 의원들이 헌터 바이든 씨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승인하긴 했지만 탄핵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었는데요. 이 탄핵 조사를 고려한다고 밝힌 것은 큰 입장 변화라는 평가입니다. 맥카시 의장은 25일 기자들에게 하원 공화당이 아직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잘못을 찾지는 않았지만 탄핵 조사는 의회가 진실을 알기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조사는 탄핵과는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맥카시 의장은 공식적으로 언제 조사를 시작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는 행정부가 의회 조사를 통해 요청하는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맥카시 의장이 말했습니다. 하원은 이 감독위원회와 정부 무기와 특별 소위 등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하원 세입위원회가 두 명의 국세청 내부 고발자를 면담했는데 이들이 증언해서 이 법무부가 바이든 씨를 보호하기 위해 탈세 혐의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정치적으로 간섭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논란이 됐었죠.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요. 이것을 공화당의 당론이라고 봐야 할까요?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당시 하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두 차례 의결하긴 했지만 모두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현재도 상원은 민주당이 이 근소한 차이지만 다수당이기 때문에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탄핵 조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저 정치적 공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의 중진 의원이 기자회견 도중에 아주 건강이 우려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뉴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6일 기자회견 도중에 갑자기 얼어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동료 의원들의 부축을 받고 마이크 앞을 떠났는데요. 81살 만으로 81세인 맥코넬 대표 이런 모습에 이 고령 정치인들의 건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맥코넬 대표가 26일 이 주례 기자회견을 위해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예.
그리고 국방 법안에 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초당적 협력과 1년에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약 20초간 그냥 응시한 겁니다.
네네.
이에 공화당 내 서열 3위이자 정형외과 의사 출신인 존 바러서 상원의원이 맥코넬 대표에게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었는지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자 바러서 의원이 맥코넬 대표를 부축해서 이 마이크 앞을 떠났죠.
예. 그러고 난 뒤에 맥코넬 대표 상태가 어땠습니까?
네, 몇 분 동안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 맥코넬 대표가 다시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난 괜찮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맥코넬 대표의 보좌관은 이 맥코넬 대표가 현기증이 나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검사를 받을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맥코넬 대표가 최근에 당한 사고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맥코넬 대표가 올해 초에 넘어져서 이 머리를 부딪혀서 거의 6주간 의회를 비웠었죠.
네.
맥코넬 대표는 당시 뇌진탕이 오고 갈비뼈가 골절돼서 이 병원에 이번에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26일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공화당 동료 의원들 얘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네, 바라소 의원은 26일 기자들에게 맥코넬 대표가 몇 달 전에 머리를 다친 후 계속해서 맥코넬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맥코넬 대표가 의회를 잘 이끌고 있고 또 이날 기자가 한 모든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맥코넬 대표의 뒤를 이을 잠재적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존 코닌 상원의원은 맥코넬 대표가 지도자로 계속 남기를 원한다면 그런 동안 계속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맥코넬 의원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맥코넬 대표는 오는 2026년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에 이상을 보인 고령의 의원 맥코넬 대표만이 아니죠.
네.
예, 올해 90세인 민주당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대상포진에 합병증까지 발생해서 두 달 넘게 상원을 비웠고요. 또 고령인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늘 화두입니다. 80세의 나이에 이 재선 도전을 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도중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일도 있었죠.
네. 자,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고령의 정치인들의 건강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정치인들의 나이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네. 미국 상원의원의 평균 연령이 64살입니다.
네.
네. 지난해 11월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의회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응답이 60%가 넘었습니다.
네.
한편 니키니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75살 이상 정치인에 대한 정신 역량 테스트를 의무화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미국의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요.
네, 미국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연 2.4% 올랐다고 미 상무부가 27일 발표했습니다. 2%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 높고요. 또 여러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상무부는 이번 2분기 GDP는 추후에 더 많은 완전한 자료를 참고한 뒤 재조정한 값을 8월 30일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뭘로 봅니까?
네, 강한 소비자 지출과 민간 투자, 정부 지출 등이 이번 GDP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 소비자 지출이 2분기 경제 활동의 68%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네.
이 소비자 지출에서 서비스와 상품 부문 모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성장을 주도했던 요인에는 주택과 공과금, 의료, 금융서비스, 보험 등이 있었고요. 상품 부문에서는 취미용품과 자동차 그리고 주유비 등이 있었습니다.
자, 미국이 아직도 높은 물가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소비가 아주 견고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미국 주요 언론은 2분기인 4월에서 6월의 인플레이션이 1분기보다 억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EPC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2분기 인플레이션이 억제됐다는 것을 뒷받침하는데요.
네.
먼저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을 나타내는 지수죠. EPC 가격 지수는 2분기에 2.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에 4.1%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이 미국 내 물가가 평균적으로 1분기보다는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 변동률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3.8%로 역시 1분기보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네, 소비자 신뢰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네, 소비자들의 물가 체감과 관련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이 소비자 신뢰지수 이번 달에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5일 발표된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7로 지난해 6월 대비 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게 나오면 소비자들이 이제 경기가 꽤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고요. 100 이하로 나오면 경기가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1.8로 예측됐는데 이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의회에서 발의된 뒤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순서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me of these young children are sold into slavery, into bondage. We know that there are children sold into prostitution.
1996년 7월 15일, 당시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이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아동노동법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소위원회 청문회는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던 국제아동노동퇴치법 심의를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법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첫 공식 조처가 청문회 개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위원회와 대중이 행정기관이나 관련 산업 그리고 이익단체들 같은 선택된 당사자들로부터 심의 중인 법안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또 청문회는 동료들과 대중 그리고 언론에 해당 법안을 알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은 대부분의 경우 법안에 관한 서면 증언을 청문회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문회에 나온 증인은 또 위원회 앞에서 짧게 모두 발언을 합니다.
U.S. lawmakers are also racing to finish a year-end package of legislation funding the governme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But they
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은 위원회가 법안에 시간을 쓰고 관심을 줄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법안이 반드시 발의되거나 회부돼야 위원회가 입법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는 종종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려고 법안 발의 전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예산 결의안 심의 같은 몇몇 상황에서는 향후 조처를 위해 사전에 입법 청문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만일 법안이 여러 위원회에 회부되면 각 위원회는 자체 청문회 개최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와 진행 그리고 사후 조처 등은 각 원 규칙에 따릅니다. 양원 규칙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할 조건들과 절차들을 세워놓고 있는데 원칙상 모든 청문회는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원내 규칙은 모든 목적의 청문회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청문회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3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이어진 지난 117대 의회에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입법 심의 과정에서 연 청문회는 하원 325회 그리고 상원 483회였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네 번째 시간으로 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북한 고등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한국에서 통일교육 전문 강사가 됐습니다. 한국의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지금은 통일정책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교사들과 만나서 남북한의 교육자로서 서로의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정정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배국제 들어보셨죠? 예. 배국제가 지금은 뭐 권한의 행군 이후에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교사들은 몇 퍼센트 정도, 아주 조금의 잡곡살이면 옥수수 타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그거만이 없을 때는 그거 대용으로 그냥 옥수수. 저도 교사를 할 때 나라에서 주는 이제 배급을 타고 그거만한 작은 월급을 가지고 예, 교사 생활을 하고.
탈북민 정정아 씨가 북한에서의 교사 생활에 관해 질문한 한 관객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남북더보기 교육자 편으로 마련됐는데요. 북한에서 국어교사였던 탈북민 정정아 씨와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정원희 교수가 참여해 같은 듯 다른 이 남북의 교육자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탈북민 정정아 씨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북한의 딸 주민이고요. 2016년에 대한민국 입국을 했고, 북한에서의 수업은 1 고등중학교 교사 국어 선생님을 했어요. 예. 99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1중학교에 배치 받아서 그때부터 오기 전이니까 아마 15년 정도의 교육 예, 교사로 했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나누거나 애들하고의 교감이 잘 됐다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예,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갔었고 바라던 대로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정아 씨는 북한의 5년제 사범대학인 김정숙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좋은 교사는 직업적 혁명가라는 이런 거를 하고 있어서 되게 궁지감이 되게 넘쳤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아무래도 수제 애들 키우는 학교다 보니까 더 이제 궁지감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더 아마 되게 만족했었어요. 예.
하지만 정정아 씨는 자녀의 앞날을 위해 남편과 탈북을 결심했죠.
뭐 예전부터 이미 여기 오려고 계획했던 건 없고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제 남편이랑 같이 탈북을 하게 됐고 가족 딸도 데려왔는데 크게 보면 저희 딸의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멋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너무 막막했죠. 예, 사실은 너무 다른 체제 속이고 너무 다르다 보니 뭐 사회 문화도 언어든 모든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막하고 정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숨가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숨가쁘게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이 뭐 적응은 완전히 100% 적응한 것 같지 못해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정정아 씨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도 사범대학을 졸업했고요. 현재는 통일정책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4년제 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했어서 같은 학력 인증을 일단 받고 나오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자의 가정이라기보다는 남북 관련, 통일 관련, 통일 교육 관련 이런 가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뭐 한 동포라고 하지만 한 핏줄? 이라고 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통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언젠가는 될 통일을 미리미리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많이 오고 계신 이제 탈북민들도 이제 정말 사회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북한 사회를 더 잘 알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러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통일 관련 교육 관련 뭐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이 남북 더보기와 같은 행사에도 기꺼이 참여한 건데요. 참여 관객의 질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한 IT 기업에서 국제 해커데이가 열렸었는데 그때 북한 학생들이 1등부터 4등까지 모두 휩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컴퓨터 관련 공학, 해커 관련 공부가 이 학생들이 뛰어난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해커라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기보다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일중학교가 보통 수제 애를 키운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 수제 양성물 따로 하거든요, 저희가. 이 일중학교에서도 또 머리가 뛰어나고 컴퓨터에 능란한 애들을 키워서 발굴해가지고 김초공대로 보내거나 거기서 특별하게 이제 컴퓨터나 이제 해커 부분적으로 이제 친구들을 따로 하는 이제 교육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서 거의 이제 북한에 저희가 있을 때만 해도 세계 대회라든가 뭐 수학 경연 대회 가서도 북한 친구들이 계속 1, 2등, 뭐 5등, 4등 막 이렇게 해와서 이제 어찌건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여기다 집중을 했고 김정은 시기 들어와서 2013년도에 정확히 2013년도 14년도 때 이제 학교마다 컴퓨터를 이제 다 이제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너는 세계를 보라.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을 컴퓨터 하도록 그래서 그 수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요.
사실 북한은 김일성의 혁명 역사 활동, 뭐 김정숙의 혁명 역사 활동이라고 하면 아마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하고 있어요, 북한은. 그래서 유치원 너품반 때부터 김일성은 3살 때 차를 몰았다, 말을 탔다 이런 어린 교육부터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그런 교육을 이제 가장 중요시 혁명역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김일성이랑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김정숙에 대한 그런 혁명역사가 특별한 여기 남한하고는 다른 특별한 그런 과목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뭐 국어, 수학, 생물, 영어 이렇게 다 기본 과목들 쭉쭉쭉쭉. 네.
그리고 행사에 함께 참여한 정원희 교수도 남북한 교육에 대해 공유하고 또 나아갈 방향에 관해 얘기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이 사실은 많이 나올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사실은 만나보질 않아서 그렇지 여전히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공감대를 이룰 필요가 있겠구나. 뭐 앞으로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또 뭐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자 북한에서 교육을 했다는 부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또 어느 정도 한국에 적응하신 분이 북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수준은 균형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취지의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사가 끝난 뒤에도 참여 관객은 정정아 씨에게 못다한 질문을 하기도 했고요. 서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가며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전문가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이긴 한데 보니까 뭐 군인편, 간호사편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했었고 저는 솔직히 하나원이라는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관심들이 이게 이 어쨌든 여기 지역 안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교류나 관계나 이런 거 알게 됨으로써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반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무지한 사람들을 되게 일깨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이를 양성하거나 되게 스승으로서 책임감을 가진다라는 면에서 남북이 되게 또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정아 씨는 남북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표는 일단 족사과정은 통일개혁을 했었고 통일정책학을 박사과정은 지금 밟고 있는데 어쨌든 통일개혁 관련한 그런 거 통일을 대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싶다? 네, 그런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 정책이나 교육 목표, 뭐 학교 생활은 이제 분명히 남북한이 서로 다르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남북독이 교육자 편을 통해서 북한 교육을 더 잘 알고 북한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 북한의 교육이 언젠가는 남북한 통일 교육 쪽으로 나가서 앞으로 더 큰 이제 교육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book, 책을 사용해서 파악하기 쉬운 사람, 비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John이 은퇴한 데이빗을 만났는데 그는 정말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오픈북이라는 말은 비밀이 없는 사람,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 감정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파악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 표현도 나왔죠?
He's a reserved person.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나는 그가 조금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인 것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Closed book.
닫힌 책, 비슷한 표현입니다.
He's a bit of a closed book. He's a closed book. Closed book.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의 반대 표현은
He's an open book.
비밀이 없는 사람, 마음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사람. 기억하시면서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나는 데이빗과 우연히 마주쳤고 우리는 긴 얘기를 나눴어요. chat,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 친구 사이의 수다나 담소, chat이라고 합니다.
I had a long chat with David.
나는 데이빗과 긴 담소를 나눴어요.
That guy who just retired.
이제 막 은퇴한 그 사람이요?
Yes, exactly.
네, 맞아요.
Exactly.
정확해요.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우리는
caught up.
최근 근황을 따라잡다.
On so many things.
많은 것들에서.
Really?
정말입니까?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나는 그가 조금 내향적인, 내성적인 사람인 것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Not at all.
천만에요.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파악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내가 그와 일할 때 그의 감정을 추측한 적이 없어요.
He doesn't keep any secrets.
그는 비밀이 없어요.
He doesn't have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그는 정말 읽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는 쉽게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속이 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He is an open book.
자, 대화 한 번 더 들어보시죠. How's it going?
I bumped into David and we had a long chat.
David, that guy who just retired?
Yes, exactly. He's really an open book. We caught up on so many things.
Really? I always thought he was a bit reserved.
Not at all. He's an open book. I didn't need to guess how David is feeling when I was working with him. He doesn't keep any secrets. He's really an open book.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그는 파악하기 쉬운 사람, 비밀이 없는 사람입니다.
He's an open book.
반대 표현.
He's a bit of a closed book. He's a closed book.
book 책으로 사람의 성격을 표현해 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